사무엘상 1장 11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오니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고 예수님의 그 삶에 더욱 참여되는 그 현실이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9절서부터 보게 되면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19절 아침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봅니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는데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즉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와서 이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한나의 찬송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을 우리가 한절 한절 자세하게 보겠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찬송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한나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한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한번 그 내용 몇 군데 보죠.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서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맹세한 것이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절 5절을 읽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말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쉽게 해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그렇게 서원한 그대로 이제 행하는데, 이거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서원한 내용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그 서원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쵸? 예수님 안에서 키우겠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평생 뭐 드린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와 함께 말씀 보며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이 다 맹세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것이 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교회가 그 교인들에게 억지로 받아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맹세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면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 맹세시키는, 억지로 맹세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작정 헌금.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신약에 와서 말입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이런 식으로의 헌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한 4월 달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근데 교회에서 억지로 시켜갖고 얼마라고 써내서 낸 거면 사실 또 뭐예요 그건?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한 마음에서 내가 벌어들인 또 얻어낸 모든 것들의 먼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꿔서라도 내면은 굉장히 큰 믿음인 줄 어떻게 그런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분들은. 없는 거를 꿔서라도 내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요구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무슨 내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더 길어지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 유아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그 서원을 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24절부터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지금 한나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 보면은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즉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킬 때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할 때에 뭐라고 하시냐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이제 그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수소를 잡습니다. 즉 지금 한나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느냐? 지금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대로 지금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소를 세 마리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 가루 한 에바. 근데 아까 그 민수기를 보면은 가루 한 에바에 10분의 3을 드리게 돼 있죠, 한 수소에.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전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세 마리에 꼭 필요한 숫자죠. 세 마리가 되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고 돼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마리만 해도 되는데 세 마리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나의 큰 기쁨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헌금을 내거나 뭐 하나님께 그 자기를 헌신할 때그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또 크게 합니다. 즉, 한나는 이때까지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서원을 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자와 원수가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사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가 오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메시아는 발꿈치만 상하지만,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죠. 벌써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서원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이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또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서원제로 또 드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됐죠. 때가 참에. 근데 그 때가 참에라는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죠.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때가 끝났다는 얘기죠. 꽉 찼다 이 말 아닙니까? 즉,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때가 찼다 이 말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지막이 벌써 왔죠. 세상이 끝났죠. 또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죠. 즉 하나님도 이렇게 서원을 하시고, 즉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의 삶도 이제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서원하시고, 즉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수준에서 모든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그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지금 한나가 말을 하는데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이제 거기서 즉 성전에서 이제 남습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성전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이 아니고 11절이죠. 11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맹세하는 내용 중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냐면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그 번역판에는 거기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또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되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2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나실인이 뭐냐? 왜 지금 한나는 분명히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지금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것으로 알게 되는데 민수기 6장에 가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이냐? 민수기 6장 좀 긴데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지라 말 것이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실인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고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냐 9절부터 계속 보면요.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그냥 누가 죽어버렸어요 옆에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제 7일에 밀 것이며 제 8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될수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 나신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이걸 어기게 되면 무효입니다. 다시 성전에 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자기가 뭐 1년 동안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아니면 지금 이 사무엘에 관해서는 평생이죠. 평생 동안 바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 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 앞에 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거기에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유명한 나시린이 몇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근데 삼손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오늘은 간두고요. 삼손은 이세 가지를 나시린이면서도 다 어깁니다. 그죠? 술도 마시고 죽은 자도 만지고 머리도 이제 나중에 깎이고 어쨌든 그러나 그 삼손이 또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 삼손이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니, 삼손 같은 인간이 어떻게 믿음장에 나오냐. 참, 성경은 이렇게 세상 수준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뭐 삼손보다 잘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기쁜 일이죠. 어쨌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가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나시린이었죠, 그도. 그 사도 바울도 어느 그 순간만큼 전체적인 삶은 아니래도 어느 순간만큼은 나시린으로 자기를 구별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가보시면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지금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즉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날이 이제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이면 1년 그 날이 차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왜? 그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순간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도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뭐 이제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 뭐 머리를 좀 깎고 이렇게 분장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시린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시린이나 이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to separate.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해진 시간 아니면 평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이 뭐야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도 있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랬을 때 그 신의 산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죠. 무슨 산이 뭐 도덕적으로 거룩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산이 다른 산들 중에서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산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set apart, 우리를 구분하는, 구별하는 즉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편함과 만족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그 민수기 6장에서 읽었듯이 그 6장 3절, 4절을 보면은 포도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왜 포도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느냐? 포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술 취하는 것은 죄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를 즐기고 하는 이런 자체가 성경이 절대로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즉 이렇게 나시린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구별하는 그 수준이 나쁜 것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서도 자신을 구별하는 즉 그렇게 좋은 것도 먹지 않고 좋은 것에서부터도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들, 그 주시는 것들보다 주시는 분이 더 좋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 우리는 뭐 죄에서부터 나를 멀리하는 이런 개념은 쉽죠. 그저 나쁜 것에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해. 왜? 그게 나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 나실인의 수준은 그거보다 한 칸 더 나가는 거죠. 좋은 것도 거기서부터도 나를 구분합니다.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바치는데. 즉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하는 것에서부터도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일 개념, 안식일 개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라.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이제 일을 안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그러면 일이 나빠서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 일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절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에서부터도 또 나를 구별하는 즉 거룩한 날 아닙니까? 그 거룩하다, 그 거룩함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주일날도. 이 개념을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나실인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수준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5절에 가면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실인이 구별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구별되는 그 법의 수준이 성경의 대제사장이 구별되는 왜 대제사장도 구별을 하여 거룩하게 지금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그의 그 대제사장의 구별되는 그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이렇게 미리 정해진 것들이 많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안 태어나면 벌써 나쁜 것으로 구별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구별이 되고 뭐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또 구분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또 구분이 되고 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인데 지금 나실인의 구분되는 수준이 대제사장 수준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부터 보면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나실인도 나실인으로 있을 때만큼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가보세요. 레위기 21장 거기 가서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곤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제사장들도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족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죠? 가족은 괜찮아요. 그런데 쭉 내려가셔서 10절부터 읽으시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수준에서도 이제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그러면 지금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거룩히 구별되는 그 법은 더 심하죠. 나시리는 지금 그냥 보통 제사장들의 수준도 넘어섭니다. 왜? 나시리는 부모의 시체도 못 만집니다. 오직 대제사장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은 그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민수기 6장 7절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즉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그 표가 머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느냐 모자를 벗느냐. 즉 남자가 모자를 쓰는 것은 수치라 그랬죠. 왜?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자가 그 거룩함의 표인데 그걸 가리는 안 되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거나 나중에 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29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 거기 가면은 28장, 29장에는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고 그 제사장의 임무를 맡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임직식, 임직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제사장들이 어떠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또 어떻게 입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29장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속옷이 있고 제사장 옷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고 하는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뜻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관을 쓰는데 그 관 앞에 이마 앞에 패를 붙이게 됩니다. 패. 패를 붙이는데 그런데 그 패에 대해서 28장에 가셔서 38절을 보면 이 패가 출애굽기 28장에서 38절에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가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최고의 거룩함을 지금 표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9장 6절에 나오는 그 성패라고 한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민수기 6장 7절에 그 머리가 그 구별된 표라 한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즉 나시린이 머리를 안 깎는 것은 그 머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마에 이 성패를 메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가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면 그 머리를 잘라버리면 이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머리가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시리니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 대제사장 수준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그런 수준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구분되고, 또 아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구별되고, 또 그 중에 제사장이 돼서 구별되고, 대제사장이 돼서 구별되는데, 구약 때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저절로 구별되어 있는 이런 때에도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백성들이건 간에, 누군가 간에 아무나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 구약 때에도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들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에서부터 구별이 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수준은 구약의 어떠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 그 현실을 대제사장이나 나시린의 그 구분되는 수준으로 미리 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은 어디서나 다 거룩한 곳 같이 사는, 즉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성전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즉 한나의 서원은 평생 동안 그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뭐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목사님으로 바치겠다 이런 거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학에 와서는 함부로 여러분 자식을 목사님한테 바치는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목사로. 여러분이 바쳤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야 목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뭐 나도 한나같이 우리 자식을 뭐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수준은 오직 예수님이지 여러분의 정성 드리는 바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치셔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전혀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수준을 자꾸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신약으로 가져와서 직접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부르셨건 말건 내가 말이야 재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어.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제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써야죠, 목사로. 여러분이 바쳤는데.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 그러면 또 되게 믿음이 좋으시구나. 또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구원 역사 중에서 특별하게 한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무엘이 행하는 그런 구원 역사에서 사무엘이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사장이 직분을 위임받을 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 그 다음에 화제, 그 다음에 다른 제사들을 계속 드립니다. 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제사로 드렸을 때, 그 예수님이 참 속죄제고, 예수님이 참 번제고, 예수님이 참 화목제고, 예수님이 참 소제고, 뭐 예수님이 참 전제고, 이렇게 이루셨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셨으면요. 이 제사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것이 어느 정도로 힘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인지, 결국 그렇게 해놓고도 자신이 없는, 즉, 아무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봐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이지. 구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지금 뭘 보냐 하면요. 민수기 6장에서 이제 이 나실인이 자기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던 기간이 차면,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16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먼저 속죄제와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로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지금 나실인이 그 기간이 차서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속죄제, 번제, 화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전제. 아까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드리는 그 제사의 순서하고 똑같아요. 속죄제, 번제, 화제, 즉 화목제, 그리고 다른 제사들.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되면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나실인은 거꾸로죠. 그렇게 나실인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 법대로 최대한으로 지키고 나서 기간이 차면 이제 이런 제사들을 드립니다. 즉, 나실인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즉, 제대로 다 지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무효예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 수준에서 최고로 지켜놓고, 그 다음에 속죄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나실인의 그 구별되는 그 거룩함이 완전하지가 못하는 모습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적인 나실인은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고, 죽은 자를 만지셨고, 죽은 자 만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몰라요. 머리를 깎으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아마 깎으셨을 것 같아요. 평생 뭐 그냥, 예. 평생 머리를 기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구약적인 나실인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구약의 나실인이 표하던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즉 천국적 나실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전적으로 평생 동안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바치셨던 분입니다. 즉 나시린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완전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 수준에서는 완전하게 했죠. 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해놓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바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사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즉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 말이죠. 즉 참 나시린이죠. 천국적 나시린.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던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대신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한 나시린으로, 즉 구약적인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 거룩함에 있어서 천국적 나시린으로 사시면서 그 삶의 끝에 이제 그 완전한 그 삶을 사신 기간이 찼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번제, 완전한 화제, 완전한 소제, 완전한 전제로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리시는 즉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런 제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모자라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를 하지 말라, 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되지만 정말 완전한 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즉 완전히 자기를 바친 삶으로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사들을 이제 완전하게 드리신,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도 이제 완전한 천국적 나시린으로 살 수 있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시린으로 바쳐지는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가 그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자요? 어떠한 현실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사는 자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 못 받은 자는 바치려고 해도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것도 또 우리 마음이죠.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바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셔? 건방지죠, 우리는. 내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셔야지, 그지? 아니에요. 받으실 수 없어요. 아무리 헌신하시고 바치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바쳐진 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이 되어 완전하게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모습은 아까 한나가 자기의 서원을 지킬 때 드렸던 제사와 같이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완전하게 다 지키신 것의 제사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냥 괜히 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서부터 지금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나하고 사무엘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삶에 미리 참여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적 나실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제사까지 다 드린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한 제사까지 드린 자로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지만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지금 현실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한나같이 완전히, 한나도 완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완전히 다 지켰다니까요. 완전한 제사까지 드렸어요. 완전한 나실인으로. 이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바쳐진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천국적 나실인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냐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우리 좀 노력하죠. 조금이라도 그 현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좀 증거하는 삶이 되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도해서 바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수준의 거룩함을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삽니다. 참으로 완전하게 죄에서부터 구별되고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이 현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죄에 속한 자도 아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적 나실인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음을 감사드리고 그러나 더욱더욱 열심을 내어 그 현실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